마가복음 64번 메시지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르며 그것을 위하는 생활 13번째 주님의 사역의 배경과 장소 주 예수께서 땅에 계셨을 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람의 문화는 4천여 년 이상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화의 한 방면은 유대인들의 종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형성된 강력하고도 전형적인 종교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땅에 계셨을 때 독실한 유대인들은 이 종교에 굉장한 애착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 예수님은 쓰이신 자신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안으로 뿌리기 위해 그분의 사역에 나아오셨습니다. 사실상 주 예수님은 세계 인구 중심에서 살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유대나라는 사람이 거주하는 땅의 중심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신을 뿌리기 위해 오신 곳은 그 중심이었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께서 쓰이신 자신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뿌리기 위해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의 중심으로 오셨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자신을 사람들 안으로 뿌린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저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예수께서 무엇을 하려고 오셨느냐고 묻는다면 어떤 이들은 아마 그분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혹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분이 죽으시러 오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신약은 주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단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된 사상은 복음이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와 같은 표현은 생명과 사랑과 의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똑같은 원칙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복음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께서 전파한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복음은 왕국이며 왕국은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왕국과 하나님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왕국과 하나님이 하나임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왕국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왕국이며 왕국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은 사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왕국이신 하나님과 복음인 왕국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왕국인 하나님과 복음인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위에 혹은 하나님의 왕국에 더하여 복음이라 불리우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위에 왕국이라 불리우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왕국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입니다. 이제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는지를 계속하여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이해를 위한 필요. 이 시점에서 나는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천연적인 방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도 천연적인 방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문제는 대부분 그들이 그들의 천연적인 이해를 따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영적인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성도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영적인 지혜와 이해에 있어서 그분의 뜻에 관한 충만한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에 관한 충만한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고 라고 기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영적인 비밀들이 계시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또한 자신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이 자신의 글을 단지 흑백 문자에 따라 천연적인 방법으로 이해할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성경을 단지 우리의 천연적인 지각에 따라 문자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성경은 무언가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단어를 합당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쓰여진 것에 관한 해석은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해석은 영적인 지혜와 계시를 따라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주 예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셨는가에 관한 영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방법. 마가복음 1장 14절은 주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합니다. 15절에 의하면 그분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 장에는 그분이 주신 긴 메시지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분이 갈릴리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 이제 너희들은 회개하고 너희의 죄를 위해 죽으려고 온 사람인 나를 믿어야 한다. 만일 너희가 회개하고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것이다. 마가복음에는 주님이 주신 이 같은 메시지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오직 한 장만이 주님의 가르침에 할애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4장입니다. 4장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 예수님의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1장과 3장에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셨으며 5장부터 6장까지에서도 그분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분의 유일한 메시지는 죄인들에게 전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지성소인 배를 타시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씨이신 자신을 뿌림.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주님의 메시지의 중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 사상은 주님이 씨이신 자신을 우리 안으로 뿌리시어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4장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그분의 전파를 시작하십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후에 4장 26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여기에서 우리는 씨이신 자신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뿌리는 자이신 주님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왜 주 예수께서 자신을 사람들 안으로 뿌리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느냐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왜 우리가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지 않는가 하고 의아해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뿌리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관한 합당한 이해가 왜곡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은 주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 전파의 방식에 따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는 주님이 쓰이신 자신을 사람들 안으로 뿌림으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은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으며 그분이 전파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 자체나 복음 전파를 천연적인 방법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관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두꺼운 전통의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약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마가복음 4장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가 지적했듯이 마가복음 4장에서 뿌려진 씨는 왕국의 씨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복음 전파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고자 한다면 마가복음에 계시는 것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을 봅니다. 15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과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4장에 이르기까지 마가복음에는 왕국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4장 2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어떠함을 보며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봅니다. 이 장에 의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씨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임함.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은 하나님의 왕국이 복음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14절에서 주 예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5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작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므로 주님이 전파한 복음은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왕국이었으며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왕국은 복음입니다. 더욱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사실상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임을 강조하여 지적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씨 뿌림을 통해 가까이 옵니다. 씨 뿌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주 예수의 씨 뿌림에 의해 가까이 왔으며 그분의 씨 뿌림은 그분의 전파였습니다. 씨 뿌림으로 전파함. 나는 많은 전파자들이 그들의 복음 전파가 씨 뿌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마음 안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전파를, 4장에서는 씨 뿌림을 봅니다. 4장에 있는 씨 뿌림은 1장에 있는 전파함과 같습니다. 씨 뿌림은 전파이며 전파는 씨 뿌림입니다. 더욱이 4장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1장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하나님의 왕국의 씨를 뿌리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왕국의 씨의 발전. 주 예수님은 씨 뿌림으로 복음을 전파했을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또한 뿌려진 씨였습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이 왕국의 씨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씨가 우리 안으로 뿌려진 후 이것은 왕국으로 발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마가복음 4장 전체를 주의하여 읽어본다면 우리는 왕국의 씨가 예수이며 믿는 이들의 집합체 안에 있는 씨의 발전이 왕국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 이 집합체는 교회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만일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주의하여 읽는다면 우리는 이 장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사실 교회 생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14장에서 바울은 교회 생활과 관련된 문제인 성도를 받는 것에 관해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왕국은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왕국에 쓰이신 주 예수의 발전입니다. 밀과 잡초. 그 당시 문화와 유대 종교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종교와 도덕과 윤리와 성격의 개선을 주의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뿌리려고 나아오신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역을 시작하는 분으로서 주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자신이 침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침례를 받았을 때 문화와 종교에 속한 것들이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문화와 종교를 끝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의 물에서 나오신 후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주 예수는 씨이신 자신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흙 안으로 뿌리셨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참 미리신 그분이 이 흙 안에서 자라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문화와 종교에 속한 것들이 그 흙 안에서 자라나는 잡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종교를 잡초로, 즉 미리신 그리스도와 경쟁하며 자라나는 그 무엇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와 종교와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성격의 개선, 즉 이 모든 것들은 밀과 경쟁하는 잡초입니다. 비록 우리가 수년 동안 그리스도인이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상황에 관해 분명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미리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잡초, 즉 그리스도의 대치이며 뿌리가 뽑혀져야 합니다. 이러한 잡초들 안에 포함된 것들은 지난 메시지에서 언급한 열 가지 것들, 즉 문화와 종교와 윤리와 도덕과 인간 철학과 성격의 개선과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거룩하고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대체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다 그리스도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그리스도는 전체적이며 우주적인 대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이러한 열 가지 항목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누림.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문화와 종교에 속한 것들이 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끝났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사역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뿌리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왕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이는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을 위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또한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며 또한 신성한 누림으로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누림을 위한 왕국으로 발전되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뿌리려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의 중심에 오셨습니다.